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아는 것이 너무 많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세속적인 삶에 빠져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아니라 벌써 3만 불 넘어선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국민소득 3만 불이라 그러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면요. 한 4천만 원쯤 돼요. 그런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2021년 통계상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250만 원 넘는 사람들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250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50%라는 거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2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소득 평균 3만 불이라 그러면요. 그거 현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250만 원 미만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빈부격차가 크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점점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소득 3만 불 넘었다고 하는 그런 선전 문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속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대문명, 현대기계기술문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통제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세상 살기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옛날에는 우리 왜 어릴 때 동화책, 그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걸 읽어보면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쫙 열리고, 근데 요즘은 진짜 그래요. 요즘은 어디 가나 말로 뭐가 다 돼요. 뭐 하다 못해 무슨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말로 다 하고, 말로 뭐든지 하는, 뭐 손만 들면 문이 열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동화 속에서만 가능했는데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점점 뭔가 자유로워진다고 느껴요. 요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초등학생이 가르쳐준대요. 거기 답을 다는 게 다 초등학생들이래요. 그러니까 뭘 다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자꾸 인터넷에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으면 다 거기 물어보거든요. 왜 뭘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뭘 다 안다고. 이게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요즘 의사 선생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병에 대해서 의사보다 더 많이 안 돼요. 다 인터넷 그거 다 찾아보고 답을 다 알고 오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환자 치료하기가 어렵대요.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지식,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많이 알고 많이 누리는 현대 풍조 속에 휩쓸려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쉬운 것이 없어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거요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엊그제 묵상했던 오바댜서 보면 오바댜 1장 3절에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거는요 에돔 사람들은요 높은 산악지대에 튼튼한 요새를 짓고 살아가지고요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큰 소리치고 살만한 환경에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안전하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화려한 그거요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도요 실제로 인생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천체 물리학 공부한 그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이요 천체 물리학 유명한 학자인데요 사람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거는 5%에 불과하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영역이 우주의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찰이 안 돼요. 뭔지 몰라요. 사람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딱딱 떨어지는 정답 주는 거요. 그거 위험합니다.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대요. 그거요 위험합니다. 그거 딱딱 떨어지는 정답,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에 딱딱 떨어지는 정답을 주는 거는요 무당, 점치러 가면 무당이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딱딱 떨어지는 정답 얻기 시작하면 사람이 더 많은 불안, 더 많은 두려움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는요, 인생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욥기는, 우리가 지금 욥기 묵상을 시작했는데 욥기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욥기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장, 2장은 보통 산문 이야기고 저 마지막에 가도 이제 산문이고 그 중간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거 노래와 시로 되어 있어요. 운문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노래와 시. 문학적인 형식도 다른데. 여하튼 이 욥기를 읽어보면 말이 많아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속 시원한 답은 없어요. 속 시원한 답은 없어요. 욥기를 읽을 때 욥기에서 속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욥도 말을 많이 하고 욥의 세 친구도 말을 많이 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질문이에요. 욥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질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 질문. 하나님의 질문이 한 70개 이상 나와요. 70개. 하나님이 막 거점을 없이 질문하시는데요. 이 욥기는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욥기가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욥기를 읽으면 욥의 세 친구는 자꾸 정답을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답을 말하는데요. 정말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을 쭉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바람직하냐? 그러지 않아요. 이를테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이거든요. 틀린 말 안 하는데 예수님은 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입 바른 소리만 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도움이.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귀의 종 되기 쉽습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 이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욥기를 읽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말이 다 바람직하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주 혼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기에서 뭘 이게 한두 마리 한두 마디 딱 정답을 찾아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구입하신 그 매일 성경 그 우리 매일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보면 앞부분에 송민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욥기 개론, 욥기의 전체적인 개요 쭉 설명하면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그래서 잠언 같은 거는 규범적 지혜라면 뭐가 옳고 그런지 딱딱 떨어지는 말이라면 이 욥기나 전도서 같은 거는 반성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 질문을 하게 하는 뭐 그런 책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여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거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엊그제부터 이제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생에는 욥기를 읽을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인생에는 대적자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인생에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나오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대적하는, 고발하는, 거스르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항하고 거스르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참소라고 하는데 참소라고 하는 거는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려고 사단이요 오늘 욥기에서는 어떤 존재냐 하면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와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오는 그런 존재.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닌다. 사단이 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관광하러 다니는 겁니까? 사단은 관광객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두루 다니면서 사단이 뭐 하나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냥감을 찾아 다니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사냥감을 찾아 다녀요. 사단이 제일 쉽게 사냥감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에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배당이 제일 사냥감이 많아요. 이렇게 예배당이 제일 예배당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이미 사단의 종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사단의 종이 더 많은데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당에 사단의 사냥감이 제일 많다. 사단은 뭔가 머뭇머뭇하는 사람을 집어삼키면서 특별히 사단은 자기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사단의 목표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사단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데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우리 민수기 묵상할 때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단의 목표가 성공한 거죠. 출애굽받은 사람들은 사단을 승리하게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욥기에서도 이 사단이 욥이 말로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하나님을 욕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겠죠. 예, 중요하겠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둥둥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고 아니고 정말 욥기에서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욥기를 읽을 때 사단이 우리 인생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은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지는 못해요. 활개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죠. 그래서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제한하신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요 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욥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강하게 시험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욥은 이 사단은 욥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단은 욥을 우습게 여겨요. 욥의 삶과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시고 욥을 너무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욥기 1장 8절을 보시면, 욥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이 없는 사람이 욥이다. 하나님 그렇게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사단이요 욥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욥이 공연히 그러겠느냐?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욥기 1장 9절을 보시면, 욥기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막 그 재산으로 자기 울타리를 삼을 정도로 하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면 틀림없이 주님을 욕할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 다 빼앗아 갑니다. 아들들과 딸들도 죽는데,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이렇게 맥락이랑 성경 시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자녀들도 다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스바 사람이 몰려, 스바 사람은 남쪽에서 오는 적이고 갈대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이에요. 이렇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남쪽에서 외국가 몰려오고 북쪽에서 오랑캐가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타 죽고 큰 바람 태풍이 밀려와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여튼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험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런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3절 욥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주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너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 다 빼앗았는데 봐라. 네가 다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가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 시비를 걸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거는 아마 옛날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데, 여튼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거여야 뭐 되는 것 아니겠느냐. 재물과 이런 건강 생명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 재물을 아무리 빼앗는다 한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겠느냐. 그래서 재물 빼앗아도 소용없고 만약에 그를 깊이 병들게 한다면, 그 뼈와 살을 친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사단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욥을 신뢰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해봐라 욥이 그 온전함을 버리는지, 그러면서 욥을 다시 한번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한계를 두시면서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실패하죠. 사단이 실패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단을 실패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욥기에서 사단이 실패합니다. 사단이 큰 소리를 칩니다. 만약에 재산을 빼앗는다면, 그를 병들게 한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거다. 큰 소리를 치는데요. 사단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모든 것을 빼앗겨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깊이 병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과 공격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질문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사단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작전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욥처럼 사단을 속상하게 만들고 사단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물론 욥은 엄청나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마 이 악성 피부병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이 형편이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태에 놓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의 사단은 그가 허락받은 한도 내에서 욥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욥의 고통이 욥의 아내의 말에서 아주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제 편이 아니어도 우리 집사람이 제 편 들어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하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자주 무너져요. 근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물론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어떤 말이냐는 데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이를테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욥은 마귀의 배필이 되었다. 이 순간에 마귀의 배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욥의 아내가 욥이 마귀의 배필이 아니고 욥의 아내가,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욥의 아내가 마귀의 배필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이런 의혹,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에 소개한 책 중에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쓴 성소년에 나온 이게 욥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욥의 아내가 대단히 어리석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유대인들은 욥의 아내를 상당히 애처롭게 여기고, 그리고 매튜 헨리라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도 욥의 아내의 심정을 이해를 하느냐, 욥의 아내도 욥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욥만 자기 자식 잃은 거 아니고 욥의 아내도 잃었고 욥만 재산 잃은 거, 욥의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아픈 거는 괜찮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는 욥의 아내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알브레히트 듀어라고 하는 독일 화가예요. 이분이 욥과 그의 아내라는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요, 16세기에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보이세요? 욥이 아파서 병들어 있는 거죠. 욥의 아내가 욥을 보살펴줘요. 욥의 아내가 욥을 보살피는데 안 낫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다 아실 거 아니냐. 너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욥의 아내가 아니에요. 욥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때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욥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이었어도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너 하나님께 좀 하소연이라도 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 본문에 좀 독특한 거는 욥의 친구들이요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와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문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 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기 결론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을 위로하는데 실패하고 욥과 막 논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를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왜냐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대만은 에돔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아마 에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욥과 세 친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욥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욥은 동방 사람이거든요. 욥기는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기록한 책이에요. 욥기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없어요. 욥기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는 출애굽 이야기도 없고 무슨 뭐 성전 이야기도 없고 제사장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출애굽보다 훨씬 이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남아 사람이 다 이방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방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불신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자는 아니지만 천하인간의 구원은 얼마나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불신자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다 마귀새끼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동방 사람이지 아브라함 후손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남아 사람 소발 이 사람 다 이방인인데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멀리서 자기 친구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가지고 막 찾아와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위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 경상도에 있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밤에 막 갔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차비도 주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어려움이, 그럼 막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세 친구는 어리석고 이 사람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친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뭐 무슨 저녁에 음식을 할 때도 반찬을 조금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많이 해가지고 누굴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이제 김장철인데 김장을 할 때도 김장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튼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하는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요번 친구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실패했습니까? 요번 친구들이 실패한 이유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요번 친구들 왜 웃어요? 따라하라 그러시면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이렇게.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시네,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말을 많이 해서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이 말하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함께 있어주는 그것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욥기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욥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욥기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에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요. 까닭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병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신실한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고약한 자녀가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고약한 인간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일 수 있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일 몰라요.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어려운 거 이거 잘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지 그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유를 모르는 까닭을 모르는 일들이 많다고요.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조심스러운 자리에 가려고 하면 옷 매무시도 좀 이렇게 가다듬고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운 태도,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뭐 이렇게 그거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와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인생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욥의 재산을 빼앗아오면 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욥의 건강을 무너뜨리면, 욥을 병들게 하면 하나님을 욕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많고요. 실제로 세상에는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은 사단을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사단을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실 그거 까닭이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느냐 따져보면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감사한 줄 몰라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 잃어버릴 때는 내가 왜 이걸 잃어버려야 되느냐, 왜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줄 몰라요. 누리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욥기가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욥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고난의 원인이 뭐냐,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욥은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일종의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우리 무슨 드라마 연속극 보면 누가 악당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작가 그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거를 보고 즐기는 거죠. 욥기도 그래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욥기가 다 이야기해요. 그래 우리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욥은 알았을까요? 욥은 모르는 거예요. 욥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사건이 있고 뭐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욥기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죠. 욥기가 가르쳐주는 것.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우리에게 다 보여줘요. 이를테면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권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욥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욥기에서 결말을 다 알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 알아요. 욥은 몰라요. 우리 현실에 닥치면 우리 현실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말이 있는 거죠. 결말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하나님은 욥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자비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세요. 세상에 욥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믿었는데요. 욥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가요,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 너는 너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너도 신뢰할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너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중에는요,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 욥기 읽으니까 맨날 고난 이야기만 하는데 인생이 어떻게 맨날 괴롭게만 합니까? 인생에 좋은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승리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기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정말 주님을 찬송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당차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거를 누리는 것처럼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 오히려 자기가 당연히 누릴 권리인 것처럼 큰소리치는 사람 꽤 많거든요. 반대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닥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그런 아주 속보이는 그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괜히 괴롭히려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성찬식 했던 것처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은혜로 인치시고 네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너 영원한 자한테 참여하게 될 거야 약속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연약함을 짊어지고 많은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를 경험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리를 얻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승리를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귀를 승리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귀를 창피하게 하고 마귀를 실패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